성도 여러분, 평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저는 예수님을 저의 유일한 구원자로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내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전체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왜 예수님을 믿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면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이 끝이 아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유한한 세상, 여긴 많이 살아야 70년, 80년, 90년 살고, 사람은 짐승이나 아니면 식물과 달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가 되었기 때문에 실제 사람 자체, 저라고 한 사람이 지금 있는 거, 이거는 제 몸이에요. 정동수라고 한 사람이 들어가 있는 집입니다. 이 집은 70년, 80년, 90년 지나면, 그러면 결국 죽게 되면 저 땅 속에 들어가서 해체가 되는데, 나, 정동수라고 하는 인간, 하나님 모실 때그 혼, 그 자체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영원 불멸하다고 하는 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소망은 뭐냐? 이 땅에서 70년, 80년 잘 사는 거 좋습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고 다음 세상이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무한한 세상에서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예수님과 함께 공동 상속자가 돼서 이온 우주 공간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모든 것을 그것을 다스리는 그런 사람이 되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거하는 거. 다시 다가오는 세상이 있다는 그런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깨닫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소망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그것을 아느냐? 하나님의 진리가 담겨 있는 성경 말씀이 그렇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저는 그 사실을 100% 믿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다음 세상은 언제 이루어지냐? 성경 가서 보시면 예수님 재림 이후에 이루어진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이 홀연히 하늘로 채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는 이 휴거라고 하는 사실도 예수님 공중 강림이 시작이 될때 일어나는 것이고, 그 이후에 7년이 지나서 예수님 이 땅에 이제 강림하시는데, 이 땅에 강림하시면서 그러면서 천년 왕국이 이 땅에서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모든 일들, 모든 일들이 예수님의 재림이 있은 이후에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이 살면서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고, 낙심할 때도 있고, 힘들어 누워 병석에 있을 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이 끝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영원히 아픔과 슬픔과 고통을 모르고 하나님의 기쁨 속에서 살 수 있다는 거, 이와 같은 그 예수님의 재림의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인이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년 반 동안 공생을 하시는 가운데 여러 종류의 다양한 주제의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 말씀 중에서 가장 많이 말씀하신 내용이 뭐냐?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오리라고 하는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신 거. 이것이 공생의 사역 중에 예수님이 가장 많이 말씀하신 그와 같은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처럼 세상이 어지럽고 나라가 이렇게 어려울 때에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그래서 다음 세상이 우리에게 오게 될 때 하나님의 영광에 힘입어서 하나님의 본성을 입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산다고 하는 재림의 확신을 굳게 붙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다미선교회 이런 데처럼 몇 년 몇 월 며칠에 예수님이 온다고 하는 날짜 세지 않습니다. 다만 세상에 돌아가는 이런 모든 일들을 성경에 나와 있는 예언의 말씀과 더불어 잘 살펴보면서 재림의 징조를 예의주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 가운데 가장 확실한 징조 중 하나인 동성애 이야기를 하면서 이미 한국교회에 널리 파급이 된 동성애 동정정서, 이런 것을 통해 동성애뿐만 아니라 전체 국가가 지금 좌경화되고 있다는 이런 정서를 알리며, 저를 비롯한 한국의 모든 목사들, 모든 성도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길로 걸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달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또 성경을 가서 보시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여러 가지 징조가 있는데 오늘 저는 한 가지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한국교회 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사실을 지적을 하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징조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호전적인 동성애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임박한 재림의 가장 중요한 이유, 가장 큰 이유는 뭐냐?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39절, 누가복음 17장 28절에서 29절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낳고 사람의 아들이 다시 올 때에는 그때는 노아의 때와 비슷하고 그 다음에 롯의 때와 비슷하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노아 시대와 그 다음에 롯의 시대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동성애가 창궐한 겁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땅 같은 경우는 하늘로부터 유황 불이 내려서 동성애가 창궐했던 그 도시와 그 주변에 있던 모든 지역이 다 불살라져서 흔적도 남지 않는 그와 같은 일이 생겼다고 성경 창세기 19장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고 노아의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동성애와 같은 이런 성적인 왜곡이 극치에 다다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를 참아 두고 보실 수가 없어서 온 세상에 홍수를 보내셔서 노아의 가족 8명을 제외하고 온 세상 사람들을 다 익사시키고 그 8명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세상을 창조하시는 그와 같은 내용이 창세기 6장에서 9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며칠 전에 제 아내와 함께 길을 걷다가 제가 갑자기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 예수님의 이 예언의 말씀을 정말 보면 성경이 너무나 신기하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물론 하나님이시니까 뭐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셨겠지만 우리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생각해 볼 수 없는 그와 같은 예언의 말씀을 주신 거거든요. 여러분 한번 10년 전 15년 전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성애 동자도 꺼내지 못했잖아요. 근데 지금 미국에서는 동성 결혼이 합법화가 되고 지금 한국에서도 동성 결혼 합법화, 군대 안에서 동성애 합법화, 그 다음에 이 서울 뭐 퀴어 축제는 이렇게 해서 다 벌거벗고 나와서 얼굴까지 다 내밀고 나는 동성애자입니다 이렇게 해도 전혀 부끄러움을 모르는 이와 같은 시대가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인데 이게 10년 15년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가 동성애가 창궐하는 시대라고 말씀하신 게 참으로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가 하는 거를 다시 한번 새삼 새롭게 느끼는 이와 같은 시대입니다. 현시대 동성애 메카는 어딘 줄 아십니까? 묘하게도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자부하는 이스라엘 사람이 1948년 5월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강권적인 개입에 의해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만들었는데 이스라엘에서 어느 면에서 가장 큰 도시 테라비브라고 하는 이 상업 도시에서 매해 6월이 되면 전 세계 동성애자 30만 명이 모여서 동성애 퍼레이드를 벌이고 있어요. 지금도 지금 퍼레이드를 벌이고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지금 군대 안에 동성애를 합법화하자고 하는 국가인권위원회 같은 이런 단체들의 이와 같은 그 시도가 있어서 계속해서 시민들이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제가 우리 사회 바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와 같은 그 사회적인 문제로서의 동성애를 이야기했어요. 근데 제가 서두에 이야기한 것처럼 심지어 이제는 교회도 동성애에 대한 태도를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와 같은 의구심이 지금 들고 있습니다. 분당 우리 교회 부목사님인 정진현 목사가 설교 중에 동성애 대세는 이미 넘어갔다. 반대하는 게 꼰대다 등의 발언을 쏟아내서 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 정진현 목사는 2019년 6월 5일 수요 예배에서 한번 예민한 이야기를 언급해보고 싶다라고 말하면서 최근에 열린 서울 퀴어 축제를 언급하며 이와 같이 이제 설교를 했습니다. 정 목사는 설교에서 퀴어 축제에 대한 많은 자료를 내가 직접 찾아봤다. 몇 년 동안에 퀴어 축제를 하는 사람들에 대한 반응, 기독교계의 반응, 그 기독교를 바라보는 사람들과 젊은이들과 나이 드신 분들의 반응을 내가 직접 봤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찾은 결론은 대세는 넘어갔다라는 이런 말을 하면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대세가 넘어갔으면 다시 말해 여론이 우위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발언으로 여겨질 수 있는 그와 같은 발언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국민들의 여론조사를 해보면 퀴어 축제에 관한 한 서울의 이 광화문에서 일어나는 이런 퀴어 축제, 대구, 인천 등에서 일어나는 퀴어 축제에 대한 국민들의 반응은 반대 의견이 더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국민들의 여론조사를 통해서도 반대가 더 높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설교 시간에 목사라고 한 사람이 어느 면에서 거짓 통계를 인용해 갖고 명백하게 거짓말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는 그와 같은 발언을 하게 된 겁니다. 정 목사는 심지어 언론과 이것을 이용하는 정치인들과 스스로 합리적이라고 말하는 많은 사람들의 목소리로 인해서 동성애자들을 비난하는 것은 소위 꼰대들의 이야기가 되어버렸다고 동성애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꼰대라고 비꼬았습니다. 그러곤 또 한 술 더 떠서 이것이 자기의 솔직한 심정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설교 이후에 전화가 빗발치고 이렇게 해서 이찬수 목사님께서 두 번이나 사과 성명을 내고 또 동성애 반대하는 그 사람들 그 단체에 찾아가서 그분들에게 잘못을 지인하고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찬수 목사님은 정 목사가 설교에서 정제된 표현을 사용하지 않아 반동성애 운동의 앞장선 분들에게 상처를 준 것, 또 교회 안팎의 교인들에게 혼란을 준 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있다. 그분이 그 이야기는 이제 전했고, 그렇지만 또 이찬수 목사님 무엇하고 덧붙였냐. 비록 표현이 과격하고 다듬어지지는 않았지만 복음을 살아내는 것이 대안이라는 메시지를 그분이 전하고 싶어 했다. 그 젊은 목사님의 속중심, 마음의 그 중심만은 꼭 받아주시면 감사하겠다. 그래서 이 일이 이 말을 하게 된 그 정 목사 그 본인에게 큰 교훈으로 남을 수 있도록 제가 잘 지도하겠습니다 라고 밝히면서 문제를 제기했던 사람들의 쓴 말을 되새기겠다고 이렇게 이제 말씀해 주셨어요. 자, 우리 이찬수 목사님 뭐 워낙 유명한 분이시고 점잖은 분이시고 그래서 이 목사님의 설명을 액면 그대로 받는다 해도 그 정진현 목사님이 한 그 발언은 사실은 목사로서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그런 발언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많은 교인들이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세상이 다 동성애가 옳다고 찬성을 해도 여론이 다 동성애가 옳다고 찬성을 해도 목사는 아니라고 말해야 되지 않겠냐. 더구나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서 저는 왜 분당 우리 교회라고 하는 정말 세상에 좋은 교회로 알려져 있는 그 교회의 부목사가 이런 발언을 하게 됐을까를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혹시 그 교회의 분위기가 그런 말을 이야기해도 용납이 되는 그런 분위기는 아닐까 하는 그런 추측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교회에 이제 담임 목사가 있고 이제 부목사가 있는데 부목사가 여럿이 있죠. 그렇잖아요. 부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서 담임 목사를 의식하지 않고 설교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말은 할 수 있어도 인간이기 때문에 누구라도 이 말을 했을 때 목사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인식을 하면서 그리고 설교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생각이 미치고 나니까 그 다음 생각이 또 들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혹시 이찬수 목사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는 가운데 어떤 분이 제게 카톡을 통해서 정우민이라고 하는 29살 청년 전도사가 만든 이찬수 목사는 좌파인가라고 하는 약 30분 길이의 유튜브 동영상을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고 이렇게 들어가서 그 30분 동영상을 이렇게 유심히 살펴봤어요. 근데 그 동영상 안에는 제가 추측했던 것처럼 이찬수 목사님이 왼쪽으로 좀 편향된 것, 이것을 보여주는 듯한 그분의 과거의 발언들이 그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빼도 박도 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증거물로 그 안에 들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이 없이 편견이 없는 가운데 거기 나와 있는 그 동영상을 누구라도 이렇게 가서 보라고 얘기하면 누구라도 그 영상을 보면 아, 이찬수 목사님은 왼쪽으로 기울어진 이와 같은 사상을 가진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내용이 그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몇 가지만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찬수 목사님은 문재인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좌익 빨갱이 간첩인 신영복을 존경하고 그의 책을 좋아한다고 설교 시간에 말씀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또 가서 보니까 심하게 좌경화가 되어 있는 단체가 새물결 플러스라고 하는 이 책을 만들어내는 이와 같은 단체인데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이 분당 우리 교회를 통해서 지난 2년 동안인가 매월 50만 원씩 거기에다 선교 헌금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새물결 플러스는 뭐 하는 데냐? 우리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 체제인 자본주의를 해체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그와 같은 좌파 단체였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친북 경향을 보이는 성서 한국이라고 하는 그런 단체가 있고 거기 가서 보니까 다섯 명인가 공동대표가 있는데 그 공동대표 중에 한 사람이 손봉호 장로입니다. 이찬수 목사님이 손봉호 장로와 이렇게 긴밀하게 교류하는 듯한 그와 같은 인상을 보여주면서 또 특별히 이 손봉호 장로하고 홍정길 목사 등은 지금까지 이런 그 발언을 볼 때 왼쪽으로 편향이 돼 있는 듯한 그런 발언을 많이 한 분들이에요.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성서 한국이 종북 친북적인 발언들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여러 사람들이 이 단체는 주체 사상을 신봉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회방하는 종북 좌파 단체라고 하는 그런 발언을 했다가 결국 성서 한국이 고발했지만 법원이 아무 문제가 없다고 무죄를 선언한 이와 같은 단체가 성서 한국인데 이 성서 한국에 있는 분들하고 긴밀한 이런 교제를 나누는 듯한 이와 같은 인상을 줬어요.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게. 그 다음에 네 번째는 2017년 5월 7일 대통령 선거 이틀 전에 여기 이찬수 목사님이 그냥 평범한 교육 설교를 하다가 느닷없이 세월호 발언을 하면서 이 아이들을 누가 죽였느냐 뭐 이런 어떤 그런 발언을 하면서 이번에 투표를 잘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과격한 그러한 그 이 설교를 하는 그런 모습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누가 봐도 투표를 잘하라고 하는 것이 누구에게 투표를 하라고 하는 것인가?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듯한 그와 같은 발언, 설교 내용이 그 안에 이제 들어 있었습니다. 또 하나 다섯 번째로 이찬수 목사님 워낙 유명한 분이기 때문에 여러 뭐 언론 이런 매체들이 좋은 말씀을 이제 많이 하는데 특별히 어디가 이찬수 목사님이 이렇게 자꾸 띄우느냐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친북 언론 매체로 알려져서 그래서 이 많은 크리스찬들이 알고 있는 뉴스앤조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아주 좌로 기울어져 있는 이와 같은 언론 그런 단체가 있는데 이 인터넷 매체가 있는데 이찬수 목사님에 대한 어떤 칭찬 기사를 주로 뉴스앤조이에서 많이 올리는 거예요. 그러고 가서 찾아보니까 뉴스앤조이가 이렇게 주최를 하는 그와 같은 목회자 컨퍼런스에 이찬수 목사님이 자주 다니신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놀랄만한 일이 있는데 설교 시간에 예수님 믿는 사람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해하면 되는 거지 이념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어느 면에서 깜짝 놀랄만한 그와 같은 설교를 또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그리스도인이 좌익이 되고 정말 좌파가 될수 있단 말입니까? 무상복지. 성경이 뭐라고 얘기해요? 예, 일하지 않거든 먹지도 말라고 해서 무상복지, 무상의 이런 거 성경 자체가 반대를 하고 있는데 그게 이념 아닙니까? 자유민주주의 이거 하는 게 이념 아닙니까? 그런데 이념을 무시해도 된다고 하는 이와 같은 발언을 하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좌파, 파퓰리즘 해서 무상으로 청년들 돈 나눠줘야 된다고 하고, 무상으로 지금까지 그런 일들을 많이 했던 이재명이라고 한 사람이 다니는 교회가 바로 분당 우리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왜 이런 일들이 생겼을까? 저는 곰곰이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 같으면 이번에 동성애 그 부목사의 발언 문제가 나왔을 때 그냥 이찬수 목사님이 구차하게 자꾸 시국 성명, 뭐 성명 발표하고, 뭐 1차, 2차 발표하고, 이렇게 해서 또 반동성애 하는데 거기 찾아가서 사진 찍고, 이렇게 구차하게 이럴 것이 아니라, 전 교인을 대상으로 아주 기회가 좋잖아요. 담임 목사님이 쓰셔서 40분이든 50분이든, 동성애는 하나님이 미워하는 죄악이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동성애는 미워하지만, 그렇지만, 동성애자는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게 해야 될 대상이라고 하는 반동성애 설교를 한번 하셨으면, 그러면 구차한 변명 이런 거 하나 상관없이 할 필요도 없고, 우리 분당교회하고, 그 다음에 나 이찬수 목사하고, 그 다음에 우리 여기 정진윤 목사 등을 비롯한 우리 모든 교회 목회자들은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이다라고 이것이 유튜브를 통해서 전 세계로 공개가 됐으면은, 그러면 더 이상 문제가 확산되지 않았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찬수 목사님은 깨끗한 분이고, 많은 분들의 존경을 받는 분이에요. 근데 목사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대한민국에는 15살에서 20살 사이의 아이들 가운데 에이즈 감염 증가가 20%씩 늘어난다는 거예요. 매년 에이즈가 10에서 15%씩 지금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에이즈 감염이 점점 줄고 있는데 한국 내에서만 이게 자꾸 지금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생기냐? 저 박원순이라든지 이와 같은 사람들이 이런 에이즈를 일으키는 동성애를 자꾸 지지하고 퀴어 축제를 하도록 만들고 나와서 커밍아웃 하는 사람들을 언론이 좋은 것으로 포장을 해주고 자꾸 내놓다 보니까 이러다 보니까 동성애가 자꾸 확산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러면서 무슨 구호까지 내거느냐? 항문 섹스, 동성애는 항문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이 항문 섹스는 인권이다라고 하는 이런 말까지 내밀면서 심지어 군대 내에서도 대다수가 혈기가 왕성한 그런 그 젊은이들인데 이 젊은이들에게 항문 섹스가 인권이라고 하는 이런 말을 써가면서까지 동성애를 확산시키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고 대한민국이 아니에요. 이렇기 때문에 명망이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이찬수 목사님께서 이번에 이러한 그 물의를 일으키는 발언이 나왔을 때 아주 깨끗하게 딱 나오셔서 성경이 우리 하나님께서 동성애는 반대합니다. 죄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장 말씀을 들고 그다음에 창세기 19장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잘 이야기해서 심지어 교회 안에 있는 동성애자들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이와 같은 설교를 한번 해 주셨으면 얼마나 좋았겠는가. 목사로서 좀 그와 같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신형복을 존경한다 그랬는데 또 이념 문제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도 하셨는데 이번에 호국 보훈의 달 아닙니까? 며칠 전이 6.25 아니었어요. 바로 이와 같은 시점에 모든 교인들 앞에서 한 4, 50분 애국설교를 하시면서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악된 체제라고 설교를 하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신형복을 내가 좋아한다, 무슨 책을 좋아한다는 게 그게 내가 잘 몰라서 그런 거지. 실질적으로 내가 공산주의자를 좋아하는 게 아니다. 공개적으로 사과를 하고 그렇게 하고 이 공산주의는 유물론을 주장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고 종교는 아편이라고 주장하는 것이고 그래서 저 북한의 2,500만 동포들이 저렇게 어려움을 겪고 지금부터 69년 전에 6.25 남침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 한 천만 명의 이와 같은 이산가족이 생겨나고 한 이런 아픔이 공산주의자들 때문에 생겨났고 지금 중국의 12억 명이나 되는 저 많은 사람들 러시아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 예, 베네수엘라에 있는 사람들 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때문에 이렇게 인간으로서 누려야 될 이와 같은 자유와 행복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치에 정반대가 되는 이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나도 반대하고 우리 분당, 우리 교회도 반대하고 모든 교회가 반대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체제를 옹호하는 것이 올바른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나아가야 될 길이다. 이렇게 한 4, 50분 설교를 해 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와 같은 그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목사님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문재인 정권이 헌법을 개정하려고 하고 있어요. 지난번 나온 그 개정 헌법 안을 가서 보시면 자유민주주의의 자유를 빼려고 하는 거 그리고 국민 대신에 사람을 넣으려고 하는 거, 정부를 크게 만들려고 하는 거, 고려 연방제를 하려고 하는 거, 목사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분당 우리 교회 모든 분들도 다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나라가 다 이렇게 지금 망하려고 하는 이런 시점에 왜 이렇게 큰 교회에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이런 목사님께서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가치가 아니다라고 한번 설교를 해 주시면 그 많은 교인들 그 분당 우리 교회 교인들 뿐만 아니라 인터넷을 타고 우리 한국말을 사용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올바른 가치가 전달이 되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도 회개하고 돌아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좀 마련이 될 텐데 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하지 않고 사랑만 해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일까 제가 좀 많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목사님께서도 아시는 웨인 그루뎀이라는 분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존하고 있는 미국의 신학자 중에 가장 유명한 분 조직신학도 쓰셔서 아마 목사님도 웨인 그루뎀의 조직신학책을 가지고 계시고 아마 그것으로 공부했을 수도 있어요. 이 웨인 그루뎀이 Politics According to the Bible 그래서 지금 우리말로 그냥 번역하면 성경과 정치라고 하는 그와 같은 말로 번역이 될 수 있는데 이게 자그만치 620쪽입니다. 이 책에서 장로교 최고의 신학자라고 할 수 있는 웨인 그루뎀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성경 전체를 내가 가서 살펴봤을 때 조직신학을 가지고 성경을 살펴봤을 때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정부의 권력자는 하나님이 임명해 주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 권력에 순종해야 된다 근데 이게 100%는 아니라는 거예요 웨인 그루뎀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 성경 전체를 살펴봐라 사람이나 정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 될 때에는 그 사람이나 정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해야 할 그와 같은 일이라고 그루뎀이 명백하게 성경의 예를 들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아시다시피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이집트 땅에서 고생하던 히브리 사람들이 있었어요. 파라오가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이야기할 때 히브리 산파들이 파라오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히브리 남자아이들 태어난 아이들 다 살려줬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히브리 산파들에게 복을 주셨다. 세상 권력에 순종하지 않았는데 복을 줬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세상 권력에는 순종하지 않는 것이 맞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에게 그와 같은 일을 했습니다. 신약성경에 가서 보시면 베드로와 그 다음에 요한과 거기 남아있던 사도들이 세상 권력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순종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맞는다고 이야기하며 세상 권력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에스더가 세상 권력에 순종하지 않고 왕 앞에 직접 나가서 그 민족을 살리는 그와 같은 일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마르틴 루터와 그 다음에 요한 캘빈이 세상 권력에 순종하지 않고 프로테스트를 해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믿고 있는 장로교, 이 프로테스탄트 교단들을, 교회들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된 겁니다. 미국의 독립전쟁, 그 당시 영국이 미국을 다스렸지만 식민지 체제 하에서 사람들을 괴롭게 하기 때문에 미국의 기독교인들이 항거하고 일어나서 미국의 독립정신을 고향을 시키고 그래서 결국 미국 독립하게 만들어서 세계 최고의 국가가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런 국가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일제 식민지 35년을 거치면서 3.1운동이 있었어요. 그 3.1운동을 주도적으로 했던 데가 기독교인들 아닙니까? 이 기독교인들이 그때 할 때는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심지어 불교도들하고도 같이 힘을 합쳤습니다. 천도교인들하고도 같이 힘을 합쳤어요. 그 이유는 뭐냐? 나라가 있어야 믿음 생활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라가 있어야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다. 그러한 독립운동을 하고 또 미국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1945년 8월 15일에 우리가 독립을 쟁취하게 됐고 그리고 1948년 8월 15일에 목사님도 아시다시피 Born Again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거듭나게 된 이승만이라고 하는 우리의 초대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 체제라고 하는 이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것과 같은 체제를 헌법 안에 담아서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을 건국한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은 1948년 8월 15일에 건국이 된 거 목사님도 믿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이런 나라가 지금 자유를 다 빼앗기고 독재 전체주의 국가로 지금 빠져서 경제가 다 망하고 있고 안보가 다 무너져 내리고 국방이 다 무너져 내리고 외교적으로 전 세계 수치거리가 되고 어떻게 하든지 북한 김정은이만 먹여 살리고 하는 이런 일을 하면서 국민의 자유를 빼앗으려고 하는 이런 일들을 지금 국가에서 하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 교회가 이런 방법 말 한마디 하지 않고 그냥 있을 수 있는 겁니까?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목사와 성도들이 한 목소리를 내서 그래서 특별히 지금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가려고 할 때는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와 같은 가치체계가 아니라고 이렇게 많은 영향력을 가지고 계신 우리 이찬수 목사님 같은 분이 나오셔서 한 번 정도는 설교를 해 주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와 같은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 정우민 목사님의 이찬수 목사는 좌파인가라는 그 동영상을 보고 저나 또 몇 분 같이 있는 분들이 좀 우려를 하게 됐어요. 요즘 항상 악마의 편집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문맥에 상관없이 뭐 하나만 딱 떼다가 이게 이렇습니다 하면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또 선동이 돼갖고 정말 그런가 보다 하고 가짜 뉴스가 이제 많이 퍼지기 때문에 저도 그 동영상을 보고는 혹시 이분이 악마의 편집을 한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러 곳에 수소문을 해서 그분의 연락처를 받고 그리고 그분과 직접 통화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단도직입적으로 제가 물었어요. 여기 전도사님이 혹시 악마의 편집을 해서 이찬수 목사님이나 아니면 분당 우리 교회에 명예를 실추시킨 것은 아니냐. 그러니까 앞뒤 문맥을 읽고 봤을 때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가운데 한두 카트를 그거를 잘라서 이게 사실이라고는 그걸 보여줬으면 이해가 되는 거지만 문맥이 그렇지 않은데 문맥에 벗어나서 어느 한두 장조 욕을 잘라가지고 갖다 이렇게 올려서 악마의 편집을 하면 그러면 그 당사자나 분당 우리 교회에 커다란 그런 명예 실추 행위를 한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제가 직접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분명하게 목사님 앞뒤 문맥상 분명히 그와 같은 문맥으로 이렇게 말씀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제가 거기서 한두 컷을 이렇게 따서 성도들에게 내가 이야기하는 것이 사실이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제가 했지 결코 악마의 편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길래 제가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그 말이 진짜 사실이라고 하면 우리 사랑침내기 우리 유튜브 채널에 올려서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내가 설명을 좀 하면서 이렇게 해서 혹시라도 오해가 생기거나 아니면 명예가 실추되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좀 해도 되겠느냐. 그렇게 물었더니, 예, 얼마든지 그 영상을 써도 좋습니다 하고 그 영상을 제게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 이후에는 그 정우민 전도사님이 만든 이찬수 목사는 좌파인가라고 하는 그 동영상 전체를 다 올릴 테니까 여러분께서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우리 이찬수 목사님과 분당 우리 교회는 이번 동성애 발언뿐만 아니라 여기 올라와 있는 이와 같은 과거의 이런 발언들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겠구나.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있겠구나 하는 것을 좀 인정을 하고 이거를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동성애와 그다음에 국가 간에 대해서 성경대로 우리가 믿고 가르친 바를 분당 우리 교회가, 예, 이찬수 목사님의 동영상 반대하는 그와 같은 설교 한 편, 그다음에 사회주의, 공산주의 반대하는 그런 설교 한 편, 이런 걸 통해 전국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선포함으로써 깨끗하게 이 문제에서 벗어나서 주님의 복음 전파 사역을 잘 감당하는 좋은 교회와 목사님이 되기를 저는 진심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또 우리나라 대다수 성도들이 분당 우리 교회 하면 정말 좋은 교회로 알고 있으니, 목사님도 그렇게 훌륭한 분으로 알고 있으니, 많은 분들도 그렇게 한번 해서 이 문제를 깨끗이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 제가 개인적으로 좀 부탁을 드릴 게 있습니다. 목사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실지 몰라도 목사님은 사실 유명한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와 만나서 사진을 찍을 때도 저는 좀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베네수엘라의 차베스, 마두로처럼 무상복지를 해야 된다고 돈을 청년들에게 마구잡이로 나눠주는 이재명 씨가 그 부인과 함께 그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실, 그건 누구나 지금 알고 있는데 어떻게 알게 됐냐? 목사님이 이재명 씨와 함께 이렇게 웃으면서 사진을 찍는 그와 같은 사진이 동영상에 지금 다이 인터넷에다 유포가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재명 씨도 구원을 받기 위해서, 이재명 씨 주장하는 게 뭐야? 해방 예수. 이 남미의 해방 신학을 따라 예수님은 해방하는 예수다. 무료 복지, 무료 이 급식, 무료 의상 해줘야 되는 사람, 이런 사람으로 지금 이재명 씨가 나와 있는 거 목사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분도 구원받아야 되고 그분의 부인도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교회에 가는 것은 그건 얼마든지 좋은 일이에요. 그분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과 함께 목사님이 웃으면서 사진을 찍게 되고 그 사진이 이 인터넷에 돌아다니게 되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그 사진을 보게 되면 아, 이찬수 목사님은 이재명을 지지하는구나. 무상복지? 예, 그다음에 무상의료 돈 마구잡이로 퍼주는 이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될 겁니다. 이게 사실 현실이에요. 물론 이찬수 목사님은 그렇게 의도하지 않았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진 자체를 보게 되면 아, 이찬수 목사님은 좌파인가 보다. 이재명을 지지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비춰질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제가 그냥 별 볼일 없는 그런 목사지만 뭐저 같은 사람하고 뭐 사진 찍으면 그건 아무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찬수 목사님은 유명한 분이고 또 교계에 널리 알려진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진을 찍을 때도 이런 좌파 이런 무리들하고는 사진을 찍으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목사님을 위해서나 분당 우리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나 국가를 위해서나 저는 그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올바른 보수적인 가치,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들, 낙태를 반대하는 사람들, 그런 국회의원들, 이런 분들하고 같이 사진을 적극적으로 찍고 이렇게 나서야, 그래야 국민들이 좋아하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진영 목사 동성애 설교 그 사건이 분당 우리 교회와 그다음에 이찬수 목사님, 그리고 당사자인 정진영 목사님, 그리고 대한민국의 많은 교회를 선한 방향으로 인도하는 그런 귀한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동영상을 공유하게 만들어주신 정우민 전도사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긍휼을 통해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와 같은 이 모든 오해가 다 이게 풀리면서 하나님 안에서 선하게 일들이 이루어지면서 대한민국이 올바른 길로 나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우민입니다. 오늘 이찬수 목사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분당우리교회가 어떤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어요. 그 시발점은 분당우리교회 부목사가 동성애에 대해서 이상한 설교를 했어요. 동성애의 대세는 이미 넘어갔다.
제가 찾은 결론은 대세는 이미 넘어갔다라는 것입니다.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은 소위 뭐 꼰대들이나 뭐 하는 거다.
이제 동성애자들을 비난하는 것은 죄송합니다. 소위 막말로 꼰대들의 이야기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뭐 이런 식의 설교를 해서 많은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비난과 비판을 받게 되는 일이 있었고 좀 이 불이 조금 옮겨 붙어가지고 이찬수 목사 좌파 아니냐라는 지금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제가 이 사건들을 좀 지켜보면서 긍정적으로 봤던 부분은 첫 번째로 이제 한국교회에서 동성애에 대해서 잘못 말했다가는 이거 끝장나는구나. 반동성애 진영만큼은 정말 여러분들의 수고로 인해서 진지가 확실하게 구축이 됐구나라는 것들을 좀 봤고 두 번째로 이제 뭐 좌익 사상은 정말 성경과 반대되는 그런 적그리스도적인 사상이기 때문에 한국교회 목회자들 중에 좌익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 사람이 이제 눈에 띄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한국 교회 대상으로 해명을 해야 되는 시대가 됐구나라는 것들을 보면서 이 부분은 긍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좀 우려되는 것이 이정훈 교수님하고 이찬수 목사님하고 두 분이 이제 설전을 벌이시다가 이제 만나서 해결하기로 하시면서 전체적인 상황이 일단락됐다라는 것으로 제가 이제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사건이 심하게 작용화되어 있었던 한국 교회가 갱신되고 회복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반드시 이찬수 목사님이 자신의 정체성, 사상, 신념에 대해서 한국 교회를 대상으로 분명하게 이야기함으로써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고 봐요. 근데 단순히 이정훈 교수님과의 어떤 만남을 분당 우리 교회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회피책으로 사용하게 될까봐 그 부분이 우려가 돼서 제가 이 영상을 찍게 되는 겁니다. 이찬수 목사님이 이전까지 걸어가셨던 발자취들을 좀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왜 많은 사람들이 이찬수 목사님이 좌파가 아닌가라고 의문을 갖는지에 대해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 3월 8일 기사인데 이찬수 목사 우물만 파지 말고 생각의 지경을 넓혀라. 뉴스 엔조이 기사예요. 그러니까 일단 많은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의문을 갖는 게 아니 왜 뉴스 엔조이가 이찬수 목사님에 대해서 호의적인 기사들을 계속 써주냐. 이 부분이 일단 가장 큰 의문이에요. 근데 여기서 목사님께서 이제 얘기하시기를 이런 얘기를 하세요. 신앙 배경이 워낙 보수적이다 보니까 아무리 애써도 손이 안 닿는 부분이 많다. 세월호 유가족을 만났을 때 내 손이 안 닿는 곳이 얼마나 많은지 자각하게 됐다. 나이가 들면서 점점 안정적인 것을 좋아하고 보수적으로 변하는 나를 발견했다. 그래서 진보적인 목사님을 만나면 시야를 넓힐 수 있는 책을 추천해달라고 부탁을 한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본인이 나이가 들면서 자꾸 보수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진보적인 목사님을 만나면 책을 추천해달라고 한다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이 기사를 보면서 목사님과 관련이 있는 진보적인 목사님 생각이 나더라고요. 새물결 플러스의 이제 대표인 김요한 목사입니다. 제가 김요한 이 사람이 이찬수 목사와 관련이 있는 진보적 목사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김요한 씨가 스스로 얘기하기를 본인이 정치적이고 사회적으로 급진적인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저는 사실은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는 약간 급진적이에요. 약간. 네. 나는 내가 집이 없어갖고요. 사실은 그냥 혁명이 한번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냥 전 국민이 다 똑같이 한 집 한 채씩 이렇게 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한 표 줄 것 같아요. 그냥 약간 급진적이에요. 네.
본인의 SNS를 통해서 이찬수 목사님과 어떤 남다른 애정을 과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페이스북에 이제 김용환 띄고 이찬수를 쳐보면 글이 많아요. 먼저 2014년 12월 31일에 나와 있는 글을 보면 나는 이름만 대면 다 아는 몇몇 대형교회 목사님과 가깝게 지내고 있다. 그중 한 분이 분당우리교회 이찬수 목사님입니다. 오늘 이찬수 목사님이 이메일을 보내셨다. 이렇게 적혀있다. 김 목사님 잘 지내죠? 또 문득 생각이 나서 메일을 보내요. 한 번 더 놀러 오세요. 내일도 괜찮고 그 다음 주도 괜찮고 보고 싶네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만나면 때는 이찬수 목사님이 나를 만날 때마다 항상 본인에 대해서 분당 우리 교회에 대한 솔직한 비판을 해달라고 부탁을 한대요. 이제 이찬수 목사님이 이 김요한 목사님한테 비판 좀 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2014년 12월 19일 이런 글이 있어요. 자기가 운영하는 새물교 플러스 출판사가 어렵다. 그래서 이런 사정을 알고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이 내년에 월 50만원씩 지원을 해주시기로 하셨습니다. 단 조건은 그 돈은 무조건 제 생활비로 가져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찬수 목사님이 내년부터 월 50만원씩 지원을 해주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근데 뭐 이게 분당 우리 교회의 돈으로 지원을 하는 건지 이찬수 목사님 개인의 사비로 후원을 하는 건지는 안 나와 있어요. 2016년 6월 12일 글을 또 보면 어떤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한대요.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는 새물결 플러스를 도와주는 것에 대해서 이 다음에 천국에 가서 하나님 앞에서 해명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한 사람들이 말이 있는데 이찬수 목사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요. 뭐라고 하냐면 2년간 월 50만원씩 날 도와준다고 했다. 그래서 매월 50만원씩 분당 우리 교회에서 지원을 받고 있다. 여기 이제 글을 보니까 이찬수 목사님 개인이 아니고 분당 우리 교회 돈을 가지고 그 새물결 플러스에 후원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그리고 2016년 6월 15일 보면 두 분이 사진을 찍으면서 일전에 수고한다면서 직원들 함께 식사할 수 있게 식비라도 보내주고 싶다 하셔서 그러지 말고 직접 와서 전해주세요 라고 했더니 진짜 오셨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한턱 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2017년 11월 2일에도 또 만났다 이런저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잘 보세요. 이찬수 목사님이 분당 우리 교회에 헌금 50만원으로 새물결 플러스에 후원을 하는데 그럼 새물결 플러스가 어떤 단체인지를 보면 되잖아요. 그 유튜브에 들어가 보면 새물결 아카데미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한국교회 핫이슈라는 제목으로 1강의 제목이 뭐냐면 자본주의에 맞서야 교회가 산다 라는 강의가 1강에 나와 있습니다. 또 새물결 플러스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뉴스엔조이에서 이 1강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를 해놨어요.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제목은 박득훈 목사 깨끗한 부자 되라는 말은 사기, 기독교인 자본주의 벗어나기 위해 저항해야 한다. 첫 줄 보니까 박득훈 목사가 한국교회를 향해 자본주의에서 벗어나는 훈련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박 목사는 7월 4일 새물결 아카데미 김요한 대표 가로치고 해서 자본주의에 맞서야 교회가 산다라는 주제로 강의를 했다. 내용들을 이제 내려다보면 기독교인 왜 자본주의에 대항해야 하나, 교회 자본주의 해체하자, 청년 3만원, 고등학생 5만원, 필요하면 현금 주는 교회. 박득훈 목사는 참가자들에게 교회가 영적인 나눔을 하는 데만 그치지 말고 교회 안에서 자본주의를 해체하는 시도를 하라고 당부했다. 박 목사는 교회는 소그룹 교제로 친밀한 만남, 내적 치유에만 머물러선 안 되고 거기에 속으면 안 된다. 그건 자본주의 사회를 정당화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잠깐만, 모여서 소그룹으로 교제하고 내적 치유를 하면 그게 자본주의 사회를 정당화하는 수단이래요. 같이 기도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사회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느끼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교회는 자본주의를 옹호하지 않고 다른 방식을 시도해야 된다. 일단 자본주의에 싸우려면 돈을 분배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박 목사는 기본소득, 경제민주화, 최저시급 향상, 조합 가입률 향상, 협동조합 등 기독교인이 사회 시스템 안에 대한경제체제를 만들기 위해 저항해야 한다고 한다. 그럴 때 교회가 사회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를 했다라는 거예요. 아까 이찬수 목사님께서 분당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매월 50만원씩 후원하고 있는 새물결 아카데미에서 나오는 강연 내용은 자본주의를 해체하자라는 내용을 강의하고 있는 되네요. 그리고 다시 유튜브로 가니까 2강이 있어요. 2강 뭐냐면 신학으로 배우는 페미니즘, 신학으로 배우는 페미니즘. 그러면서 뭐 이것도 이제 새물결 플러스 홈페이지로 가면 뉴스엔조이에서 또 이거를 또 정리를 해줬어요. 그래서 여성주의의 눈으로 본 삼위일체, 최유진 박사, 세락, 코클리 이론, 배제된 여성 인정해. 아 몰라요. 딱 어려워요. 딱 어려운데 어쨌든 뭐 페미니즘을 강의를 했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또 보면 3강이 기독교 우파 그 위험한 역사, 배덕만 씨가 강의한 내용인데 이것도 이제 그 홈페이지 들어가면 뉴스엔조이에서 정리를 해줬겠. 내용을 보겠습니다. 언론 소개, 보수 개신교는 왜 성조기를 흔들게 됐을까? 이러면서 강의 내용이 쭉 정리가 돼 있어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나오는 한 구절을 소개해드리면 배덕만 교수는, 이게 지금 새물결 아카데미에서 강의한 내용이에요. 미국 보수 개신교와 닮아있는 한국 보수 개신교가 개독이라는 소리를 듣지 않으려면 과거를 청산해야 한다. 그간 한국교회가 미국의 지지를 얻어서 가장 강력한 종교가 되었지만 권력 획득이 한국교회에 정말 좋은 일인지를 되돌아봐야 한다고 했다. 물론 한국교회가 반공사상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점, 친미 친자본주의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이해는 하지만 이제는 그 올무에서 벗어나는 게 한국 개신교 개신교의 과제라고 했다. 뭐라고 하냐면 내용이 강의 내용이 한국 보수 개신교가 개독 소리를 듣지 않으려면 과거를 청산해야 되는데 그 과거가 반공주의, 친미, 친자본주의가 청산해야 될 과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반공사상 안 하고 미국과 이제 친하게 지내지 않고 자본주의, 그러니까 시장경제죠. 이 자본주의를 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면 나라가 어떻게 될까요? 이런 곳에 분당 우리 교회 헌금이 매월 50만원씩 흘러갔던 것을 교회도 알고 있는 건지 교인들 분들이 알고 있는 건지 제가 이 내용들을 전달함으로써 좀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이 있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 강의의 4강을 김요한 목사가 새로운 시대 한국 교회가 풀어야 할 과제 뭐 이런 제목으로 강의를 또 하셨어요. 그리고 김요한 목사님 글을 보면 박근혜를 엄청 깠어요. 탄핵 정국 때 박근혜를 엄청 까고 또 요즘에는 황교안을 또 엄청 까는 글들을 올리십니다. 만약에 새물결 플러스 여기서 자본주의를 해체하자라는 이야기를 안 했다면 그냥 개인 대통령 박근혜 또는 지금 자한당 당대표 황교안에 대한 그냥 순수한 비판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자본주의 해체하자라는 강연을 새물결 플러스에서 하는 것으로 보아서 이것은 단순히 그냥 대통령 개인에 대한 평가라기보다는 자본주의를 어떤 해체하는 그런 불순한 의도에서 이들을 비판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찬수 목사님도 박근혜 탄핵 때 시국선언을 하셨었죠. 이 기사도 뉴스앤조이에 올라와 있습니다. 최태민 최순실의 무력한 교회 세속화 미신화 참여한다. 보수 소장파 목회자 114명 시국선언. 문제 핵심은 박근혜 대통령이다. 저는 몰랐어요. 이찬수 목사님이 이렇게 시국선언에 참여하셨었는지는 몰랐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모든 문제의 핵심은 박근혜 대통령이다. 마치 유신시대나 제5공화국으로 회귀하는 듯한 망국적 사태 앞에서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와 시민사회라고 외칠 수 있겠는가. 박근혜 정부가 유신시대랑 5공화국으로 회귀하는 것 같고 민주주의 사회도 아니고 시민사회도 아니다 라는 주제로 시국선언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 전문의 시작 부분을 보니까 박근혜 정부를 어떤 독일 나치 정부에 비유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1945년 10월 19일 제2차 세계대전 후에 독일 교회는 히틀러와 나치의 정치적 동반자 또는 침묵자가 되었던 그 위험한 죄책을 회개하는 선언문을 발표했다. 슈투트가르트 죄책 고백, 이때 했던 고백은 오늘날 한국교회가 다시 고백해야 할 역사적인 함성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1항부터 7항까지 쭉 얘기를 하시고 여기 밑에 이찬수 목사님이 이 의견에 동의를 하신다 라고 이름이 올라와 있어요. 저는 탄핵 때 태극기 집회 열심히 갔었었죠. 이거 자체가 불법 탄핵이고 정당한 절차를 걸치지 않았고 또 언론의 거짓 선동과 찌라시들이 너무나 넘쳤기 때문에 무슨 번개불에 홍보가 먹듯이 탄핵시켜버렸던 이 사건에 대해서 불의한 사건으로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목사님은 이 탄핵에 있어서 이게 나치 정부의 비유를 하시면서 시국선언까지 하셨는데 저는 사실 지금 문재인 정부 그리고 청와대에 있는 주사파 내각이 더 나치 정부에 가깝다고 보고 지금 현재에도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고 북한의 2300만 주민들을 노예로 부리고 있으면서 끊임없는 대남 도발로 대한민국 국민들을 죽이고 위협하는 북한 정부 그리고 그 북한 정부에 부역하고 있는 지금 대한민국 현 정부가 더 나치 정부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목사님은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찬수 목사님께서는 박근혜 탄핵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세월호 사건 때도 감정적으로 막 호소를 하시면서 대통령 선거를 잘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언급을 하셨어요. 2017년 5월 7일 대선 바로 전인데 제가 이 설교를 이제 쭉 봤거든요. 근데 이찬수 목사님께서 자녀 교육에 얘기를 하시다가 뜨닷없이 세월호 사건을 언급하시면서 투표를 잘하라고 하세요.
화가 나는데 욕이 자꾸 나오는데 어른들이 들을까라 그래서 욕도 못하고 여러분 대통령 선거 눈 부릅뜨고 하셔야 돼요. 누가 이 미비한 시스템을 갖추어 주어서 다시는 이 어린애들이 배 안에서.
그리고 2017년 5월 8일에 뉴스앤조이에서 관련 기사를 작성해서 보도를 쫙 합니다. 당시 좌익 정치인들 그리고 JTBC를 비롯한 좌익 언론들이 이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 엄청나게 거짓 과장 선동을 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고 이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가장 이득을 본 사람은 바로 문재인입니다. 문재인이 이런 글을 아이들한테 썼었죠. 얘들아 너희들이 촛불광장의 별빛이었다. 너희들의 혼이 천만 촛불이 되었다. 미안하다. 고맙다. 문재인이 이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 고맙다. 200여 명의 고등학생 아이들이 정말 차디찬 바다에 인생의 꽃을 피워보지도 못하고 죽은 사건에 대해서 고맙다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2017년 5월 9일 문재인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박근혜 탄핵 시국 선언을 시작으로 해서 2017년 5월 7일 바로 대선 이틀 전에 세월호 사건을 언급하면서 투표를 잘하라고 하는 이 일,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당선까지 이찬수 목사님은 이념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냥 순수한 복음적인 의도에서 이거를 하셨다고 하시는 건데, 객관적으로 제가 볼 때는 어떤 불순한 의도가 이씨 움직인 것처럼 보입니다. 6월 2일 설교 악한 영향력을 경계하라, 여기에서 목사님이 A까지 이념이 뭐가 중요하냐,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진정한 보수예요. 진정한 진보예요. 절대로 바꿔서는 안 되는 거는 목숨 걸고 지켜나가면서 그 사소하고 쓸데없는 거, 이까지 이념이 뭐예요? 정말 지켜야 되는 거, 서로 사랑하는 거, 서로 용서하는 거, 서로 하나 되는 거. 접근 방식이 좀 다르고 생각이 좀 다르다 할지라도.
오늘 제가 이제 쭉 얘기할 내용들에서 보면 목사님은 지금까지 좌익 이념 편향적인 활동들과 발자취들을 걸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논란이 됐던 부분은 이찬수 목사님 설교에서 신용복 교수님 존경합니다 라는 표현을 했던 거예요. 관련 해명을 한다고 하신 것 같긴 한데, 이찬수 목사님 그 설교 내용들을 보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나무 한 그루가 각성해서 봄을 기다린다고 봄은 오지 않아요. 이런 차원에서 저는 성공회대 신용복 교수님을 참 이런 면에서 존경하는데요, 저는 이분이 쓴 책이 참 좋습니다. 이분이 쓴 책 중 제목 중에 하나가 더불어 숲, 더불어 숲. 제목 안에 이 저자가 무얼 말하고 싶은지 다 담겨있는 거 아닙니까? 또 신용복 교수님이 쓴 책 중에 비슷한 제목이 또 있습니다. 여럿이 함께 숲으로 가는 길. 여러분, 그 더불어 숲이라는 책에 보면 저자가 이런 표현을 씁니다. 우리 더불어 숲이 되어 지키자. 한 그루 각성하는 게 포인트가 아니라 우리 함께 더불어 함께 그 지도자 에스라의 각성이 확산되는 이런 아름다운 함께의 정신,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차원에서 저는 성공회대 신영복 교수님을 참 이런 면에서 존경하는데요, 저는 이분이 쓴 책이 참 좋습니다.
근데 이찬수 목사님이 존경하는 신영복 교수죠, 지금 돌아가셨는데, 그분은 김일성주의자예요. 주체사상 신봉하고 간첩입니다. 간첩. 문재인 대통령도 신영복 씨를 존경한다고 했죠. 그럼 신영복이 어떤 사람이냐면, 일단 그 대선 때 2012년 대선 때 사용했던 슬로건 사람이 먼저다, 이거 이제 만든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처음에 이제 육사 교관으로 1968년도에 근무할 때 통협당, 통일혁명당 사건에 연루돼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간첩입니다. 통협당은 북한 노동자의 지령과 자금을 받아 움직였던 반체제 지하 조직이에요. 그리고 75년에 북한에서 신영복을 북송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20년 동안 감옥에 갇혀있다가 전향서를 쓰고서 가석방이 되죠. 근데 또 인터뷰 내용을 보면은 자기가 전향한 사실을 또 부인해요. 그 전향한 사실 부인하는 건 뭐예요? 아직도 나는 김일성 주의자고 주체사상 신봉자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가 언론에서 발표를 합니다. 물론 사상을 바꾼다거나 그런 문제는 아니고 밖에서 사회활동을 하는 가족들이 그게 좋겠다고 권해서 한 겁니다. 전향서를 썼냐 안 썼냐가 본질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감옥 안에 있으면 내가 왜 그토록 어려운 일에 뛰어들었는가 상당히 진지하게 고민해봤는데 결론은 양심 문제였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간첩으로 무기징역을 받았던 신영복, 그리고 북한에서 보내달라고 요청을 했던 신영복, 그리고 본인은 전향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신영복, 문재인이 존경하는 그 신영복을 이찬수 목사님 또한 존경한다. 근데 뭐 이런 면에서 존경한다는데, 우리가 뭐 말 잘하는 사람 이런 면에서 제가 존경합니다 그럴 때 저는 나치의 괴벨스를 이런 면에서 존경합니다 라고 한다고 해서 그게 아닌 게 아니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거 보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신영복을 존경하고 이 책이 참 좋다고 하신 그 부분이 의심이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고 라는 또 설교에서 그 손봉호 장로님의 얘기를 또 인용을 하시더라고요. 손봉호 주변으로 밀려난 기독교에서 한국교회가 초기부터 예수님이 낙타에 비유했던 정의와 긍휼의 힘을 기울였다면 그때 누렸던 도덕적 권위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이고 하루살이 같은 동성애와의 싸움도 쉽게 이길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손봉호 씨가 했던 그 글을 인용하면서 또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손봉호 씨가 누구시냐, 글을 한번 볼게요. 이 기사를 같이 볼게요. 교계연, 교회개혁 실천연대죠. 교계연의 자문위원장이 손봉호예요. 그리고 기운실, 기독교윤리실천, 거기는 공동대표인데 일단 대표가 뉴스엔조이 대표가 거기 공동대표 중 방인성 씨가 한 명이고 거기에 고문으로 손봉호 씨가 또 있습니다. 기운실의 고문으로. 그리고 성서한국의 공동대표로 손봉호 씨가 있어요. 근데 이 단체들이 어떤 성명서를 2012년 3.1절에 했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들 단체는 천안함 영평도 사건 이후 북 북한의 위협에 대응한 키 리졸브 훈련 중단을 주장하는 한편 무조건 무작정 무차별적 대북 지원을 주장했다. 성명서에 이렇게 써 있어요. 남북 간의 대화의 문은 닫힌 지 오래고 벼랑 끝까지 가 있는 북핵 문제는 언제 풀릴지 요원하다. 서해 충돌의 단초가 된 키 리졸브 한미 합동 훈련이 봄철로 예정되어 있어 작년 연평도 포격 사태와 같은 불행한 참화가 있을까 심히 염려된다. 이런 성명서를 발표한데 고문 또는 대표로 들어가 있는 분이 손봉호 씨예요. 천안함 연평도 사건이 북한의 어떤 도발, 북한의 공격, 소행 이런 표현을 쓰는 게 아니라 서해 충돌로 그냥 정의한 다음에 이 서해 충돌의 단초가 뭐냐면 키 리졸브 한미 합동훈련 때문에 천안함 연평도 사건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황당하죠. 한국 정부는 올해 더 큰 위기를 부를 키 리졸브 군사훈련 계획을 중단하고 일촉즉발 위기가 상존하는 서해 공동협력 방안 등 군사적 신뢰 구축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라고 촉구하여 그 단체에서 그러면서 한국 정부는 어떤 이유로든 쌀을 포함한 대북 인도적 지원을 멈추지 말고 즉각 그리고 대량으로 재개하라고 성명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에 북한의 주장을 답습하고 있는 이런 성명서를 쓴 곳의 고문이자 대표가 손봉호예요. 그리고 성서 한국은 이미 재판 기록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것은 그냥 교계 안에서 찌라시처럼 도는 얘기가 아니라 재판 결과 그 재판문에 기록된 법원 판결에 성서 한국을 이렇게 판결하고 있어요. 피해자들이 교회 내에 주체 사상을 신봉하면서 교회를 박살내고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회방하는 것이 목적인 종북 좌파이다 라는 이 주장에 대해서 피고인 및 변호인이 원심 및 당심에 이르러 제출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성서 한국의 구성원 예하 단체의 그동안 활동 내역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표현이 위와 같은 표현이 뭐예요? 아까 얘기했던 주체 사상 신봉하고 교회 무너뜨리고 하나님 회방하는 종북 좌파다 라는 이 표현이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법원 판결이. 그리고 다음 장을 보면은 증거들에 의하면 성서 한국이나 그 구성원들, 개인인 피해자들 또는 그들이 가입한 단체는 해당 종교계나 정치, 사회의 다방면에서 일정한 이념적 스펙트럼 하에 일정한 지위와 영향력을 가지고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고 그러한 활동 과정에서 다양한 사회적, 정치적, 이념적 문제에 대해서도 자신들의 가치관이나 의견을 직접적으로 표명하였던 점 등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와 같은 피해자들의 지위와 적극적 활동 내용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표현을 사용한 것 이것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을 뿐만 아니라 상당한 범위 내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비판과 평가 내지 사실의 적시를 허용할 필요가 있고 이는 해당 종교계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내용으로 볼 수 있다라고 법원에서 판결을 내린 단체가 바로 성서 한국이에요. 그럼 법원에서조차 이 사람들은 주체 사상을 신봉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종북 좌파다라고 하는 얘기가 허위 사실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료에 의하면.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제가 미친 소리 하는 게 아니라 법원에서 판결하기를 성서 한국은 종북 단체고 주체 사상 신봉하는데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상당한 범위 내에서 비판과 평가 내지는 사실의 적시를 허용할 필요가 있고 이것이 기독교 종교계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련이 된 부분이다라고 판결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의문이 되는 건 이런 거예요. 지금 본인이 좌파가 아니다라고 해명을 하는 설교에서 굳이 또 이 손봉호 장로라고 하는 성서한국의 대표를 끌어들여서 글을 쓰고 설교를 하신 게 진짜 몰라서 그런 건지 이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얘기하는 김에 다 정말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재명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재명 씨 전 성남시장이고 현재 경기도지사인데 본인 스스로 분당우리교회 다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분당우리교회 다니는 이재명이 생각하는 예수란 어떤 사람인가 이것을 뉴스 엔조이에서도 정리를 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재명은 예수를 혁명가로 이해했다. 기득권자들이 일방적으로 지배하던 시대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 인간으로서 그 사회 힘들고 어렵고 소외된 자의 편이 돼 그들과 함께했다. 그들을 영적으로 인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삶의 환경을 개선하는 것도 예수님의 목표 중 하나였다. 당시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혁명가였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재명 씨가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는지는 대충 알 것 같아요. 기득권층으로부터 소외된 소외계층들을 해방시키기 위한 혁명가 정도로 이해하는 것 같아요. 전형적인 좌파신학, 민중신학이나 해방신학 이런 렌즈로 예수님과 성경을 이해하는 거죠. 그리고 작년 대선 때 크리스천 투데이에서 몇 가지 질문을 했어요. 특별히 동성애에 대해서 그리고 사드 배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이재명 씨한테 물어봤습니다. 동성애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한대요. 그냥 동성애가 있는 걸 인정을 한다. 본인은 이성애를 지지하고 동성애를 지지하지 않지도 않는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동성애를 인정한다. 그리고 차별금지법을 적극적으로 찬성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드 배치에 대해서는 사드 배치가 한미 관계가 사실상 종속적인 관계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대한민국의 안보와 미래에 심대한 위해를 가하는 조치가 사드 배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드가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어떤 패트리어트 미사일인데 이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대한민국의 미래와 안보를 위해한다. 모르겠어요. 북한이나 중국의 안보에는 위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에 위해가 왜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재명 씨의 어떤 전체적인 세계관은 예수는 어떤 해방신학, 민중신학과 같이 혁명가적인 사람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고 차별금지법을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그리고 미국에 대해서도 이상한 관점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분당우리교회에 다니고 이찬수 목사님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해요. 이찬수 목사님은 훌륭하세요. 이재명 성남시장은 분당우리교회에 다닌다. 이 교회는 몸집 키우기 매진하는 다른 한국교회와 달리 학교 강당 빌려 예배보고 교인 많아지면 분교하는 예수님 정신 실천하는 교회 역시 유유상조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모르겠어요. 분당 우리 교회에서 신앙적인 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민중신학, 해방신학 이러한 신학으로 성경을 이해하는 건지 그리고 분당 우리 교회에서 신앙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않아서 차별금지법을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찬수 목사님께서 정말 복음적인 날 서 있는 이야기들 하셨다면 이재명 이런 반기독교적인 사람이 이찬수 목사님을 훌륭하다고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봐요.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이 부분도 좀 생각해볼 거리가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좀 하나 더 보면 목사님이 이제 자주 가시는 뉴스앤제이가 소개하는 컨퍼런스가 있더라고요. 목회자 멘토링 컨퍼런스라고. 근데 여기 이제 나오는 분들의 면면을 보면 이찬수 목사님 계시고 김혜권 씨랑 같이 강사 리스트업에 올라가 있어요. 근데 이게 사실 기독교 집회들 많이 보시면 알겠지만 성향이 다른 사람들을 부르는 집회는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이정훈 교수님을 강사로 세우는데 거기에 김혜권을 부른다 이런 일은 없죠. 김영국 뭐 이런 사람 부른다 이런 일은 없죠. 근데 김혜원 교수죠. 김혜경 교수, 기찬수 목사님 같이 쓰게 되는데 여기 사진 보니까 뭐 테이블에 같이 앉아 있어요. 그러면서 뭐 질의응답 같은 거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 김혜권이 누구냐면 아까 봤던 그 성사한국 주체사상을 신봉하고 주체사상을 신봉하면서 교회를 박살내고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회방하는 것이 목적인 종북 좌파인 성서한국의 주 강사가 김혜권이에요. 이 사람이 이찬수 목사님 옆에서 어떤 말을 하냐 이런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 멘토링 질의응답 시간에 지금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에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교인들을 대상으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설교하고 어떻게 설명해주면 좋겠냐라고 질문을 해요. 그거에 대해서 김혜권 이 사람이 정말 이상한 궤변과 같은 소리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북한 인권에 대해서 북한에서 내는 신문 기사에 보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주장을 있는 그대로 전달을 해줘요. 남조선의 인권 개념과 우리 인권 개념은 다르다. 우리는 노동교화소에서 몇 달 동안 일하고 때리지도 않는다. 그리고 몇만 명씩 계속 수련회를 한다. 우리가 볼 때 수용소라는 것은 일종의 삼청교육 때보다 훨씬 더 가벼운 노동교화소다.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가 삼청교육대보다 훨씬 더 가벼운 노동교화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뭐 정신개조소 그런 말을 하는데 우리는 남조선처럼 감옥에 가둬서 완전히 불굴 만들지도 않고 교화시킨다. 이런 식으로 말하고 그들 수용소의 존재를 인정을 합니다. 직장도 없는데 관념적 자유가 많은 것이 인권이냐고 물을 때 인민민주주의 개념에서는 아니다. 인권의 완전한 개념은 일터가 있고 자기 자존심을 향유할 수 있는 일거리가 있는 것이 인권이다. 이 모두가 패키지로 인권인데 남조선은 거주 이전의 자유와 신체 이동의 자유는 있지만 직장이 없다면 이 북한식에서는 인권이 아니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인권의 개념이 약간 다르다. 라고 북한의 어떤 주장을 그냥 그대로 이야기를 해줘요. 그리고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남한과 북한의 전체의 최악의 점을 공격하면서 이야기한다면 그건 옳지 않고 남한과 북한 속의 정기능, 잘하는 부분도 인정을 하면서 한다면 오케이입니다. 근데 북한 사회주의가 이렇게 잘 되고 있는 부분은 전혀 인정 안 하고 북한의 최악인 부분만 골라서 공격을 한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정리해서 얘기해주면 이런 거예요.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 여러분 정치범 수용소가 얼마나 끔찍한 곳인지 아시죠? 그 정치범 수용소가 그냥 삼청교육대보다 훨씬 가볍고 노동교화소 같은 거라고 북한 신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인권 개념에서는 뭐 거주, 이동 이런 자유는 있지만 실업률과 같이 직업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북한이 봤을 때는 인권이 없는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북한은 뭐 거주하고 이동하는 자유는 없어도 모든 사람한테 직업이 할당되기 때문에 또 인권이 있는 거다. 그러니까 이 둘의 인권을 비교해서 보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북한 사회주의가 이렇게 잘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인정 안 하고 북한이 잘못하고 있는 그 인권 부분만 공격을 하면 우리도 그렇게 따지면 잘못하는 거 많다. 이렇게 아주 전형적인 양비론을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북한에서 예수님 믿으면 3대를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고 또 죽이는 일들을 자행하는 정부에서 일어난 일과 실업률 때문에 직장 못 구하는 사람들하고 인권을 어떻게 비교합니까? 그리고 본인이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예언자인데 북한을 사랑하는 예언자라면 북한의 나쁜 점, 약점, 그러나 북한을 모욕적으로 공격한다든지 공화국의 지존을 건드려서 고발적인 발언을 한다는 거, 이것은 제가 옳지 않다고 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공화국의 지존이 누군데요? 김일성 아니에요? 그거 왜 모욕하면 안 되지? 아니 김일성 누군지 모르세요? 김일성? 6.25 때 대한민국 국민들 수백만 학살시킨 장본인, 그리고 지금도 2300만 북한 주민들 김일성 우상숭배 만들면서 지옥 보내고 살아서도 먹을 것이 없어서 300만을 아사시켰던 최악의 악마인데 그것을 건드려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자리에 이찬수 목사님이 같이 계셨죠. 이 김혜건이 얘기하는 인권에 대한 개념은 김일성이 얘기하는 것과 맥이 똑같아요. 94년도에 미국 워싱턴 타임즈 기자들이 김일성한테 인권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미국의 인권 개념 과 북한의 인권 개념은 다릅니다. 그래서 인권을 가지고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라고 김일성이 이야기를 해요. 근데 아까 봤던 대로 김혜건 이 사람도 북한의 인권 개념과 대한민국 인권 개념은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죠. 그리고 또 목회자 컨퍼런스로 또 가셨죠. 가셨어요. 2016년 건데 보니까 강사에 이찬수 목사 있고 한원상 박사 있고 뭐 이재철 유기성 목사, 김종일 동네 작은 교회, 뭐 예수 마음 교회, 가양 교회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이분들은 또 누구냐? 그래서 제가 한 분만 좀 찾아봤습니다. 한원상 서울대 명예교수 박사죠. 그냥 검색을 해봤는데 뭐라고 되어있냐면 북한 다녀왔대요. 북한 다녀왔으면 일단 수상하죠. 일단 코스에 김일성 동상에 절해야 되는 코스가 있으니까요. 북한에 다녀온 한원상 박사, 진짜 악마는 우리 안에 있었다 라는 기사를 어디서 실냐면 뉴스엔조이에서 또 실어요. 이제 이분이 북한에 가서 어떤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을 듣는 평양 시민 15만 명의 모습을 봤대요. 그러면서 한 대 얻어맞은 기분이었대요. 문재인 대통령이 핵 없는 한반도를 15만 관중 앞에서 이야기할 때 무서운 침묵이 1, 2초 정도 흘렀다. 지도자가 그런 얘기하는 건 몰라도 적국의 대통령이 와서 비핵화를 이야기하는데 가만히 있는 게 이상하다. 관중들은 이내 우레와 같은 박수를 보냈다. 박수 소리를 들으며 북한을 악마라고 생각해 왔는데 진짜 악마는 우리 안에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대요. 북한이 악마가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 우리가 악마구나라는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변화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변화에서 비롯됐대요. 김정은 국무위원장. 백두산 천지를 둘러보던 중에 도종환 장관이 자기 모습을 찍어줄 사람을 찾고 있었는데 김 위원장이 자기가 찍어주겠다고 했대요. 김정은이. 근데 그는 북한 체제에서 신이 아닌가, 우리 생각보다 훨씬 열려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그분이. 그리고 김정은이 겸손하고 소탈한 모습을 엿볼 수 있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어떤 국회의원이 누구야 이 사람은 서울 방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대요. 그러면서 태극기 부대를 언급하면서 기분 안 상하겠냐라고 물어봤는데 서울 시민이 환영받을 만한 일을 내가 못했다라고 답했대요. 부하들이 다 듣고 있는데 그런 말을 하는 게 놀라웠고 상상도 할 수 없는 변화라고 느꼈답니다. 그러면서 70년 동안 남북이 서로 끊임없이 악마화했던 문화가 북한에서 먼저 해제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정말 눈물이 나요. 사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악마화가 북한에서 해체됐다. 진짜 우리 나라 지키시다가 죽으셨던 많은 국군 장병들, 그리고 얼마 전에 있었던 발목 잘리신 군인 여러분들, 또 천안함에서 수장되셨던 46명의 희생자분들. 그렇습니다. 이렇게 위에서 제시하는 이러한 내용들 때문에 한국교회의 많은 성도분들이 이찬수 목사가 비성경적이고 적그리스도적인 좌익사상을 추종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합리적으로 의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께서 만약에 이 내용들을 모르고 그냥 함께 하셨던 거라면 새물결 플러스가 자본주의를 해체하는 단체인지 모르고 50만원씩 후원을 했습니다. 또 김혜건, 또 한한상 같은 분들이 어떤 사상을 가진 분들인지는 모르고 함께 강단에 올랐습니다라고 발표를 해주시던지, 아니면 그냥 이런 생각들이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함께 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던지, 그래야 많은 성도들이 목사님의 이 얘기를 듣고 판단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그냥 이번에 이찬수 목사님 통해서 어그로 끌려는 이런 목적은 아니고 이전부터, 정말 오래전부터 저희 이제 동지들이 재판장 함께 왔다 갔다 하면서 기독교 안에 있는 주사파들, 기독교 안에 있는 종북 세력들에 대해서 치열하게 싸워왔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가지고 있었던 의구심들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이것이 교회를 깨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국교회가 옳은 방향으로 가고 또 한국교회가 회복되는데 사용될 수 있겠다 싶어서 영상을 찍는 것이니까, 제가 전한 이 내용을 판단하실 때 제가 어떤 사람이냐 이거 보지 마시고 제가 말한 내용, 제가 전달한 메시지를 봐주시고, 그리고 이찬수 목사님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실 때 이찬수 목사님의 어떤 이미지 이런 것들을 보시기보다는 이분이 해왔던 행적들을 보시고 판단을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만약 이찬수 목사님이 어떤 정체를 숨긴 채 지금까지 이러한 활동을 알면서도 해온 것이라면, 이것은 하나님이 얘기하는 복음이 아니라 어떤 좌익적이고 적그리스도적인 신념들을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목사가 아니라 천사라고 할지라도 저주를 받을 일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람의 어떠함들을 보지 마시고 그분이 해왔던 행적과 전했던 메시지, 이걸 가지고 분별을 하셔서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